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우구이 축제를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준비를 하였사온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저희들이 그 정체성과 또 우리들의 사명들을 잊지 아니하고 또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각자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이루신 일들을 저희들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 종은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 50절까지만 읽죠. 45절에서 50절까지. 27장 45절부터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해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섬겨 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과 유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일들에 더 협력해서 열심을 낸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더큰 감격과 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매년마다 이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더 소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죠.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나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나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나 어떤 그런 구약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십자가와 연관이 되는가? 그 일관성과 그 연관성,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 구속사 가운데 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그 성경의 일관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나마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냐면 구약의 율법과 이 십자가와의 연관성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것이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율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동원해서 자신 안에 근거를 만들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그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율법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좀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대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율법 자체를 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율법 자체가 욕을 먹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은 왜 주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질 말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소 이해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처음부터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은혜 가운데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의 그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에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삼기 전에 주신 것입니까? 삼은 후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이 커트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봐서 커트라인 넘는 사람만 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전혀 자신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주신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의미에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더욱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이요 축복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가령 뭐 어떤 부자가 거지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았으면 이제는 그 거지가 예전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손으로 주워 먹는 것에서 이제는 그 부자 양자의 아버지가 이제 내가 내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식탁에 앉아서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밥을 먹어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는 법이죠. 율법이죠.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으로서 준 겁니다. 그것은 규칙이지만 그것은 축복이죠. 특권이죠. 그것이 부자의 아들된 특권된 그 신분과 그 위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또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 그 율법에서 언제나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자신의 상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의 죄에 대한 모습이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율법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다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자신을 의롭게 해줄 어떤 구원자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자랑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명하기에 바쁜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모습인 것이죠. 자신들의 자신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제는 그들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소유하고 가진 것에 대하여서 자신들을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상급을 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온전한 목적과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이 가진 그 죄인됨과 구원자를 바라야 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지 율법의 어떤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 죄된 모습을 너희는 직시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도 그 율법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실까요?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한 두세 분밖에 끄덕끄덕이지 않고 제가 잘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나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 1.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신 겁니까? 어떻게 완전케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들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로마서 8장, 우리 사역반에서는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같이 너희도 거룩해지라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도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 그 의로운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와라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너희도 닮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건데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율법의 요구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자리로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의롭게 만드시는 일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도 대신 치르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끊임없이 그 율법이 우리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성경이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정말 치밀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직 다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시면서 외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죠. 어떤 내용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울부짖음입니까? 뭐에 대한 아픔이요 고통인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아픈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자리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 대꾸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무섭고 소름끼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두 주 전에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려던 차에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집에 아이들을 대하면서 어떤 사건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기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무척 싫어하더라고요. 아이, 어렸을 땐 참 좋았는데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예화를 들어도 됐는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이제 설교 때 예화된 걸 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그냥 왜 아빠 그 얘기 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로 해주시고. 우리 이 둘째 아이가 아주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 아주 예쁘고 또 또 애교도 많고 예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가진 부모님들은 딸 가진 부모를 부러워할 만합니다. 아주 뭐 딸로서 가진 어떤 그런 많은 애교와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잘 시간이 됐는데 아주 신경질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부모 앞에서 아주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민속촌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한 단소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엉덩이를 대라. 그래서 딱한 대를 때렸습니다. 그냥 뭐 때리는 시늉만 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도 좀 따끔하게 한 대를 때린 거죠. 근데 이 아이도 그걸 놀란 거죠.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때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맞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래서 막 이제 꾸지람을 하고 이제 재웠습니다. 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서러움에 눈물을 그냥 꺼이꺼이 그러면서 울고 자다 말고 엄마 옆에 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막 꺼이꺼이 울고 그런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매를 든 적도 없고 그저 한 대를 때렸을 뿐이고 그것도 그 아이가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내려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으로서 매를 댄 것뿐인데 아빠의 마음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는 만큼 눈물을 흘리는 만큼 아빠의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어떠하셨을까? 한번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3장 16절.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그 구름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 아들을 향하여서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며 울부짖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죄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런 반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예수님께 이러한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차라리 내 아들을 보호하지 정말 죄 있는 자들은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죄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서는 마땅한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한데 우리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독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놓고 답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철저하신가? 이 철저함은 무엇에 대한 철저함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만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로 보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는 그저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공식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걸 봐서 이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신 하나님이요. 애누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당위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자기 아들을 그 처절한 자리에까지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의 요구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들의 운명이 어떠한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저주 아래 놓이고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바뀌어진 운명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아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무거운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해결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죄의 경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신가, 얼마나 단호하신 하나님인가, 그 조그만 죄에 대하여서도 결코 애누리가 없이 정말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봐주시는 법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던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떠한 대가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근거도 없고 의로운 모습도 없고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가, 이 양극단이 십자가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둘 다 모순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있었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지금까지 그냥 고백해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생각 없이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며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정말 실제적으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운명에 처했던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이고 정말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앞으로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각인하고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죽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이 믿음과 이 신앙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그 길을 간 순교자의 삶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찌하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정말 정당한 것이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은 그걸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별나게는 안 해. 그리고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저 신앙에 대하여서는 교회에 몇 번 나오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선 비정상적인 신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나와 직결된 문제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과 그 소망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진 자라면 정말 정당한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과 그 인생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으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삶은 사도 바울과 다르고 스데반과 다르고 그 많은 순교자의 삶과 왜 다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신자입니까? 십자가는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101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쳐두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때울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차이가 있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기쁨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자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 깨우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